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 핵협상 대표들은 협상 재연장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막바지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합의가 임박했다면서도 합의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면서 이란이 요구하는 유엔 무기금수 조치 해제에 찬성한다며 이로 인해 테러에 대응하는 이란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방 관리들은 그러나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 해제에 반대한다며 이는 핵협상 내용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이란 핵합의의 기본 윤곽은 이란의 핵활동을 제한하는 대가로 서방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한편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 장관은 오늘 당사국 간 개별 협상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마지막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 청장도 오늘이 협상의 마지막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정부가 내일까지 유럽연합에 제출할 자체 경제 계획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어제 유럽에 3년 만기 추가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세금과 연금 개혁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제채권단은 오는 12일 열리는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의 추가 구제금융 요청안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의 구제금융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그리스는 19개 유로화 사용국 모임인 유로존에서 탈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다섯 나라로 구성된 브릭스 정상회의가 오늘 러시아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그리고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브릭스는 이달에 천억 달러의 공동 통화기금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주축이 된 국제통화기금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브릭스 신개발은행은 내년에 5개 회원국들 내에서 이뤄지는 사회 간접시설에 재정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태국 정부가 중국에서 탈출한 위그르족 난민 100여 명을 중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중국 신장 자치구에 집단 거주하며 튀르커를 사용하는 위그르족은 중국에서 공식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며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위그르인들의 대거 탈출 행렬이 이어졌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불법 이민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태국 정부 대변인은 오늘 위구르 난민들이 지난 1년간 구금 상태에서 신문을 받았다며 그 결과 중국인으로 판명된 사람들을 중국으로 되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른 170여 명은 터키인으로 확인돼 터키로 송환됐습니다.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선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사와브 센터로 명명된 이 기구는 아부다비에 본부를 두고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한 ISIL의 그릇된 사상 전파에 맞서 중동 전역에 온건하고 관대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와브 센터는 트위터와 유튜브에 발표한 글과 영상에서 ISIL이 이슬람을 왜곡하고 증오심과 공포감, 편협성을 확산시킨다고 비난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리처드 스탠겔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아랍어 방송인 알후라에 출연해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사람들이 ISIL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것이 사와브 센터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어제 저녁 남아메리카 두 번째 순방국인 볼리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의 영접을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항에서의 연설에서 볼리비아가 경제와 사회, 정치적으로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는 등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교황의 이번 방문이 볼리비아의 자유화 조치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리비아 정부와 가톨릭 교회는 모랄레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06년 이후 불편한 관계가 계속됐지만 2년 전 남미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취임한 이래 개선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처형이 크게 늘어났으며 공포 정치로 인한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포 정치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짐들은 저희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걸
한국통일부는 개성공단 생산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육군이 앞으로 2년 동안 병력 4만 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미한 군사 관계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한미군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3도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처형이 이례적으로 증가했다며 공포 정치로 인한 북한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차례 연기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북한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합의가 있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난 3년 반 사이 북한에서 70여 명이 처형당했고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당시 같은 기간에 거의 7배가 되는 극히 이례적인 증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장관은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잇단 처형과 함께 불고 있는 김 제1위원장의 공포정치와 그에 따른 북한 동향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밖에 나가 있는 뭐 흔히 이제 일꾼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일꾼들의 경우에는 이런 그 공포정치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짐들은 뭐 저희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걸 그 느끼고 있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들 중에 이제 물론 일부 이제 한국으로 경우 오는 경우도 이제 꽤 있습니다.
윤 장관은 공포 정치가 점점 강화되고 인권 침해가 심해지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자명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북한 내부 정세를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이런 흐름을 붕괴의 전조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붕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과거보다 북한의 정세가 안보와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윤 장관은 최근 한국 언론들의 잇따른 북한 인사 망명 보도에 대해선 조금 부정확한 측면이 있고 특정 사안에선 틀린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9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군 고위 장성이 탈북했다는 최근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메르스 사태로 한 차례 연기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올 하반기 가장 중요한 외교 일정이라며 특히 방미 기간 중 두 나라 정상이 북한에 대한 모종의 중대한 합의를 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북한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영내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는 계기로 만들 계획입니다. 대통령 방미 계기에 북한 문제에 관한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중요한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며 북한과 북핵 문제에 대해 보다 진전된 공통인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양국 정상의 시각이 담긴 그리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갈수록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그에 따른 비용이 커진다는 점을 북한과 가까워지고 있는 러시아를 통해서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들과 힘을 합쳐 북한이 계산법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9월 중국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선 여러 가지를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머지않아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제1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북한 측이 참석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두 나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이냐는 질문에 정상회담은 항상 열려있다면서도 현안에 진전이 있어야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회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세 나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장소는 한국이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에선 전후 70년을 계기로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담화에 담길 역사 인식의 내용이 정상회담 성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고위 외교관들이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한국과 일본의 워싱턴 주재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어제 열린 토론회를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대사들의 대화 토론회에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해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So what we want to do is to work with our partne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ntinue to build on this positive momentum, to sustain the attention that we have on this very painful and important issue.
성김 대표는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력국들과 함께 노력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현재의 긍정적인 추진력을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또 북한 내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안과 관련해 계속해서 증거와 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세 게니치로 주미 일본 대사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be more seriously looking into the situation and take actions collectively, not only in terms of global opinion, but also supporting.
사사이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더욱 진지하게 파악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미국, 한국, 일본과 영내 국가들은 핵과 미사일 문제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의미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사이 대사는 이어 미한일 세 나라가 협력해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UN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UN이 어떤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또 주변국들이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안호영 주미 대사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There is sufficient awakening of international conscience. And usually they easily move to the second. And I think this creation of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충분히 높아졌기 때문에 행동을 취하는 단계로 쉽게 발전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안 대사는 특히 UN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가 최근 개소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의미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국 국회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김 대표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면 미국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진전을 내기 위한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북한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미국은 대북 제재 이행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평양 방문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무산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 여사의 방북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9일 북한이 이효 여사의 방북과 관련한 한국의 언론 보도 등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를 비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이 여사의 방북과 관련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일 이 여사의 평양 방문 일정이 합의한 지 이틀 만에 한국의 언론 보도 등을 이유로 이 여사의 평양 방문이 무산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의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는 한국 정부와 일부 언론이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있다며 이 여사의 방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측 아태위는 이 여사 측의 항공편을 이용해 방북할 것을 제안한 것이 최근 새로 지은 평양국제공항을 북한이 선전하기 위한 의도라는 일부 한국 언론의 기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이효 여사의 방북 무산 가능성을 열어둔 채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서 이 여사 방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국 서강대학교 정영철 교수입니다.
현재로서는 경고용으로 보이고요. 북한으로서도 이걸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는 조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효 여사의 방북을 둘러싸고 남쪽 내에서 논란이 있거나 혹은 그에 대해서 어떤 그 정치적 해석들을 굉장히 앞세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압박을 하면 실제 무산을 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 여사가 방북을 하게 되면 남북 대화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으로서는 이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얻을 것이 크게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며 방북 무산을 위한 명분 쌓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사의 방북을 추진해온 김대중 평화센터는 항로 문제를 비롯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뒤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이 와야 한다며 이 여사의 방북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언론이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효 여사의 방북은 지난해 11월 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 여사 앞으로 친서를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 때 조화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평양 방문을 초청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후 김대중 평화센터 측이 5월 말 방북을 추진했지만 북한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성사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개성에서 만나자는 김대중 평화센터 측의 제안에 호응이 왔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와 북측 아태위원회는 지난 6일 개성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이효 여사의 평양 방문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개성공단 생산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남북한 근로자 수도 2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개성공단 생산액은 1억 8,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정도 늘었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 4,650만 달러, 2월 3,874만 달러, 3월엔 5,107만 달러, 4월은 9,995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최소 19%에서 최대 44%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 통보로 남북한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3, 4월에도 작년보다 각각 20%씩 늘어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남북한 갈등이 깊어졌을 당시 한편에선 북한 근로자의 퇴업이나 잔업 거부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생산에 별다른 차질은 없었던 셈입니다. 또한 올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남북한 근로자 수도 작년보다 2천여 명 늘어난 5만 5천여 명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2005년 18개였던 입주기업 숫자도 현재 124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아울러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지난 2005년 1,491만 달러로 출발해 2007년엔 1억 8천만 달러, 지난해엔 4억 7천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누적 생산액은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약 28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근로자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임금 등 제도 개선 문제는 남북이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그 남북 합의를 또 위반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남북한 당국이 지난 5월 임금 관련 확인서에 서명하면서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된 듯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측에 남북공동위원회를 열어 임금 인상 등에 대한 협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응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둘러싸고 1년 넘게 끌어온 북한과 일본의 협상이 결렬 수준으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일 관계 전문가로부터 협상의 현재 상황과 북한의 의도 그리고 앞으로 전망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의 고명현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납치 문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선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고 또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죠.
네, 일본의 납치 문제라는 것은 이제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공작을 통해 가지고 일본 민간인들을 납치한 건데요. 공식적으로는 17명이 납치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그중 5명은 2002년에 그 당시 고이즈미 수상의 협상을 통해서 일본으로 귀환을 했고요.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5명의 귀환을 허용하면서 이제 나머지 인원들은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일본에서는 이들이 진짜 사망했는지 그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제시했던 증거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유해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DNA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의 DNA가 나오는 등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납치 피해자들이 실제로 사망을 했는지도 지금 불분명한 상태라서
네.
계속 이슈가 지금 지속되는 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5월에 이제 협상이 체결됐습니다. 이제 북한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나머지 납치 피해자에 대한 이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해가지고요. 그때 이제 서로 합의가 된 게 북한에서 1년 내에 이 12명에 대한 생사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곧바로 일본에서는 이제 북한의 핵개발 때문에 해왔던 그 대북 제재를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결과를 북한에서 일본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북한이 일본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때 1년 전에 합의한 것을 이제 스톡홀름 합의라고 해서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끌었던 그런 그 합의로 생각이 되는데 북한은 네. 왜 그때 합의를 했을까요?
북한은 당시에 2013년 그때 이제 북한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핵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고요. 그래서 북한이 여러모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제 왕따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네. 좀 있어가지고
네.
예, 그것 때문에 소외된 입장에서 이제 북한에서의 탈출구를 좀 모색했던 겁니다. 그리고
네.
그때 맞아떨어진 게 일본에서는 이제 아베 정권이 이제 들어오면서 아베 자신도 이 납치자 문제를 이제 본인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었고 또 일본도 당시에 그 아시아 국가인 그러니까 아시아의 그 이웃 국가인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그렇게 소원했기 때문에 이제 돌파구로서 이제 북한과 협상에 들어 했던 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 상황은 어땠습니까? 1년 동안?
1년 동안 진행 상황은 거의 없었고요. 지금 일본 당국이랑 이제 국민 여론이 이제 많이 나빠진 이유가 사실 그 합의가 있었을 당시에 조세에 들어가는데 이제 1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북한에서 말을 했는데 일본 이제 당국도 그렇고 이제 일본 국민도 알 수 있는 게 그 납치자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12명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북한은 굉장히 통제가 강한 국가인데 이들이 그러니까 행방불명됐는지 그거를 그러니까 말하면 생사 여부를 확인을 못한다는 걸 이제 믿지를 못했던 거죠. 그걸
네.
확인돼 1년까지 걸린다는 걸.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물밑 협상에서 북한에서 이제 그 1년간의 조사를 하겠다 하였지만 조사에 들어간 시점부터 계속 중간 보고 성격으로 이제 결과를 이번에 통보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사실 작년 말쯤에 북한에서 이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줄 수가 있었는데 계속 그걸 뒤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당국이랑 사회가 국민들은 이제 북한을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이 또다시 그 시한을 연기해 달라 그러니까 이제 폭발한 것 같습니다. 제 감정이.
네. 그 일본 정부 당국 그리고 국민 여론 네. 어느 정도나 지금 악화되어 있나요?
사실 이 북한에서 약속했던 그 시한이 이제 6월 정도였는데 그때 이미 연기를 이제 요청해 소식이 들리니까 자민당 의원들이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국민들도 이제 특히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연합 회의라고 있는 가족회라는 데인데요. 거기서 네. 벌써 이제 북한과의 이 협상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제대로 들어가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국민 감정이 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또 시간을 끌고 있는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이 부분이 저희도 그러니까 뭐 제 3자 입장에서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생사 여부를 확인한다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이렇게 시간을 끈다는 게 이해가 가장 쉽지가 않은데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한은 지금 현재 수상인 아베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납치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이용해가지고 일본한테서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얻어내는 게 일단 목표인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일본도 이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일본의 처한 딜레마는 이제 북한과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어서 이제 대화 채널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에는 납치자 문제가 더 이상 제기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베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국내 정치에서 납치자 문제를 통해 상당한 지지를 얻었는데 이 대화 채널이 사라지면 그 지지가 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톡홀름 합의 이후에 일본이 대북 제재를 완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어떤 것들이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일본은 북한이 2013년에 핵실험을 제3자 핵실험을 실행하니까 유엔 제재에 발맞춰 가지고 제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대북 제재를 내놓았는데 그때 했던 게 이제 거의 북한에 대한 이제 경제 봉쇄에 가까운 제재가 그러니까 특히 무역과 제재를 강하게 내놓았는데
네.
이제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서 약간 완화를 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일단 송금 부분에서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이제 조총련 소속 제1교포들이 이제 북한에 보면 송금할 수 있는 액수를 10배 정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선박들이 일본의 항구에 입항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내려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이게 연장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협상이 또 결렬이 되면은 일본 정부가 다시 그 제재를 강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끌면서 이 완화된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내 어떤 납득할 만한 보고서를 일본에 제공하게 된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경제적 인센티브를 줄 여유가 더 없어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일본한테 그러니까 약간 일본이 납득할 정도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에 되는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대북 제재 완화의 시기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본에서 생각했던 거는 제출 기한이 이제 7월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북한에선 9월로 본다는 얘기가 이제 일본 정부 일각에서 내 제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두 달 정도 더 시간을 더 많이 줄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이 시간을 더 줄 정도로 이렇게 양보를 많이 해줬는데 북한에서 지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한다면은 아마 그때는 지금 내부적 아베 정권이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강력한 대북제를 강화하는 압력에 봉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과는 달리 아베 정권의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제재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어떤 식의 북한과 어떻게 일본이 만족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냐 안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제공을 한다면 일본이 만족을 한다면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준은 아마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공개 협상에서 지금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거기서 일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보를 북한이 제공을 한다면은 대북 제재가 강화되지가 않을 거고 아마 현 상태 유지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아마 일본에서도 더 이상 북한에 대한 기대를 접고 강력한 대북 제재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고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으로부터 이 결렬위기에 빠진 북일 간 납치자 협상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나 단체에 인질로 잡힌 미국인들의 석방을 전담하는 직책을 신설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북한도 대상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상원과 하원에 범정부 인질 구출 조정관을 신설하는 법안이 각각 제출됐습니다. 법안은 조정관의 업무로 테러 집단 등 미국의 적대적인 단체나 국무장관이 지정한 테러 지원국에 인질로 잡힌 미국인 구출을 적시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도 미국인을 인질로 삼을 수 있는 대상국으로 특정해서 별도로 언급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조정관은 인질 사건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 관련 활동을 조율하고 지시를 내리며 특별팀을 꾸려 운영하고 가족들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3개월마다 의회 관련 위원회와 인질의 고향을 지역구로 둔 상하원 의원들에게 사건 개요와 구출 노력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제정된 지 60일 안에 대통령이 조정관을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원에 제출된 법안은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자민 카딘 의원이 발의했으며 민주, 공화, 양당에서 4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하원에 제출된 법안은 공화당 소속 던컨 헌터 의원이 발의했으며 민주당의 존 들레인이 의원이 공동 제출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은 9명에 달합니다. 1994년 12월 군사 분계선을 넘은 주한미군 소속 정찰 헬리콥터가 북한에서 격추됐고 보비 홀 주니는 사건 발생 13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풀려났습니다. 1996년에는 한국계 혼혈 미국인 에번 헌지커 씨가 압록강을 헤엄쳐 북한에 들어간 뒤 간첩 혐의로 3개월간 억류 끝에 풀려났습니다. 2009년에는 중국계 로라린과 한국계 유나리 등 미국인 여기자 2명이 북중 국경지대에서 취재 도중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이들은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지만 교화소로 이송되지는 않았고 억류 6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2010년에는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가 북한에 불법 입국했다가 8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역시 교화소로 이송되지 않은 채 억류 8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2011년에는 한국계 미국인 에디 전 씨가 억류 6개월 만에 형사처벌 없이 석방됐습니다. 2012년에는 케네스 벨 씨가 억류됐고 2014년에는 매튜 토드 밀러 씨와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가 억류됐습니다. 국가전복 음모죄를 선고받은 벨 씨는 2년, 밀러 씨와 파울 씨는 각각 7개월과 6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육군이 앞으로 2년 동안 병력 4만 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국방비 절감과 미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육군이 오는 2017년 10월까지 병력 4만 명, 민간인 직원 1만 7천 명을 각각 감축할 계획이라고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해외 기지에 주둔해 있는 병력도 감축 대상입니다. 감축안이 이행되면 미 육군의 전체 병력 수는 45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미 육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거치면서 지난 2012년 57만 명까지 병력 수가 늘었으나 그 뒤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언론은 미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이번 감축안은 국방비 절감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던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래 전쟁에서는 첨단 무기와 소규모 특수부대 등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대규모 지상군을 보유할 필요가 점점 줄고 있다는 군사 전략적 판단도 작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 이외의 병력은 이번 감축안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현재 미 공군은 31만 명, 해군은 32만 명, 해병대는 18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의 경우 2사단 예하 제1기갑 전투여단이 지난주 해체되고 그 자리를 미국 본토에 주둔 중인 1개 기갑 여단이 9개월마다 순환 배치 형식으로 채우게 됩니다. 장비는 주둔지에 그대로 두고 병력만 9개월마다 바뀌는 형식입니다. 지난 1965년부터 한국에 주둔한 제1기갑전투여단은 전차와 장갑차 등을 보유한 기계화 보병으로 병력은 4,600명에 달합니다. 이는 주한미군 28,500명의 15%에 해당하며 주한미군의 순환 배치 규모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이미 지난해 11월 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대북 군사 억제와 미한 군사 동맹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주한미군 사령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도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러시아에서 신흥국들의 모임인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최근 중국의 증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개혁을 촉구했고요.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이 400만 명을 넘어서 단일 분쟁으로는 최대 규모가 됐다고 유엔이 밝힌 소식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러시아에서 열리는 신흥국 정상회의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러시아 휴양지 우파에서는 어제와 오늘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이어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도 열립니다. 두 기구 모두 서방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응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두 회의에 모두 참석하고 있고 어제는 두 정상의 양자 회담도 열렸습니다.
네, 먼저 시작된 브릭스 정상회의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 브릭스는 회원국 다섯 나라의 알파벳 머리 글자를 따온 겁니다. BRICS 이렇게 되는데요. 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다섯 개 신흥 국가들입니다. 어제 개막식에 이어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에서 여러 경제협력 방안들을 논의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안건은 자본금 천억 달러 규모의 브릭스 신개발은행 설립인데요. 설립 절차도 마무리가 돼서요. 지난 7일, 그러니까 엊그제죠. 정식 출범을 했고요.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는 우파에서 각국 협상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행 발전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오늘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이 정상들의 공동 발표문에도 이에 관한 내용이 주요하게 포함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브릭스 신개발은행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우선 이 브릭스 회원국들 이 5개국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시작으로요. 다른 지역으로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신개발은행은 지난해 브라질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설립에 합의했고 1년여 만에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브릭스 이제 5개국 앞서 말씀드린 이제 러시아와 브라질,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다섯 개의 나라가 창립 회원국이지만요. 앞으로 회원국 문호는 이 모든 나라에 개방하기로 했고요. 이 브릭스 신개발은행은 이 국제통화기금 IMF나 세계은행 또 이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선진국 주도의 기존 금융기구에 대응해서 국제금융체계를 재편하려는 이 신흥국들의 의지를 담고 있는데 이 중국이 최근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도 성공적으로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이 기존 금융체계에 대응한 두 개의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에 모두 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최근에 서방의 경제 제재로 서방으로부터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이 브릭스 신개발은행 출범에 기대를 하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이 서방의 반대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꺼리는 상황에서 새로 출범하는 신개발은행이 러시아의 희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첫 이사회가 열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 러시아 대표로 참석한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도요. 이 브릭스가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러시아 기업들도 앞으로 신개발은행으로부터의 투자를 원할 것이라면서 이 자국에 대한 투자를 염두에 둔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도 열렸다죠?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제재와 압박으로 이 고립된 형국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지금 배제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우파에서 열리는 이번 두 정상회의, 이 브릭스 정상회의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통해서 고립되지 않은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각국의 정상들을 매우 크게 이제 환영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회담에 이어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또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도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또 오늘 브릭스 정상회의를 마친 후에는 역시 이번에 우파를 방문하고 있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이 브릭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모양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브릭스가 이제 신흥 경제국들의 모임으로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협력의 필요성이 많지만
네.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각국의 의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자, 같은 도시에서 러시아 우파에서 브릭스에 이어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도 열리는데 이 상하이 협력기구가 어떤 기구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상하이 협력기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경제협력체인 브릭스와 달리 안보협력기구인데요. 현재 이제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회원국입니다. 이 서방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 구 소련 연방에 속했던 나라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요, 지난해 가입 신청을 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가입 절차 개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어제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인도의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1년 안에 정식 회원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요. 이란도 이제 준회원국으로 상하이 협력기구에 참여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 로하니 대통령이 우파를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중국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증시가 한 달 사이에 30% 이상 폭락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지속적인 개혁을 촉구했다죠?
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이요.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루 장관은 중국 증시가 아직 세계 주식시장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증시 폭락은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 장관은 이어서 중국 정부의 시장 경제로 향한 개혁 의지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하지만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느냐가 관건이고 이번 증시 폭락 사태로 개혁 속도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개혁이 중요하다는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요. 중국 경제가 중앙에서 고도로 통제하는 산업 경제에서 시장 중심 또 소비자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게 되면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이번 증시 폭락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이 그동안에 추진해온 개혁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증시라는 것이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을 이제 거래하는 건데요. 이 주가가 오르면 주식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니까 그만큼 이제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이고 반대로 이번에 중국 경우처럼 주가가 내려간다는 건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건데 최근에 중국의 대표적인 상하이 증시가 한 달 사이에 30% 이상 급락했고요. 이 주가가 항상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변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추락한 건 이례적인 현상이죠.
네, 미국에서는 중국 증시 폭락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데요. 루 장관은 이 부분에 어떤 입장이었나요?
중국 증시 폭락 사태가 미국 경제에 미칠 타격은 적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중국 증시는요 6%나 오르면서 크게 반등을 했는데요. 하루에 6%나 오른 건 이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고요. 이렇게 중국 증시가 오르면서 오늘 미국 증시도 상승세로 출발을 했고 아시아 여러 나라의 증시들도 대부분 이제 중국 증시와 함께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건데요. 아직 절반 정도의 상장 기업들이 이번에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거래를 멈추고 거래를 재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부양책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둘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스 금융 위기 사태도 심각한데요. 어제 루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죠.
네, 루 장관은요. 그리스와 채권단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쉽지는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 되겠지만 아주 파탄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거란 그런 예측인데요.
네.
이 그리스는 국가 부도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국제채권단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야 하는데 이 그리스에서 새로 들어선 좌파 정부와 채권단의 재협상이 좀처럼 타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그리스에서 유럽연합이 제시한 구제금융 협상안, 주로 이제 긴축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국민투표를 치렀지만 반대표가 60%를 넘으면서 무산됐고요. 이 그리스 정부가 이런 국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채권단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채권단은 그리스가 앞선 정부에서 약속한 긴축조치들을 이행해야 한다는 아직까지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요, 그리스 사태 역시 미국 경제에 임박한 위협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리아 내전 소식입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난민 수가 무려 400만 명을 넘었다고요?
네, 유엔 난민기구가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시리아 내전이 지난 2011년 3월 이제 당시 아랍의 봄 바람을 타고 시리아 전국적으로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아사드 정권이 유혈 진압하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에 이제 4년이 넘었고 5년째 이제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발생한 난민 수가 401만 3천 명으로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었다는 건데요. 또 통계에 잡히지 않은 그런 숫자를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 내전이 발생하기 전인 2011년에 유엔 인구조사에 따르면요, 시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시리아 국민을 포함해서 뭐 팔레스타인, 또 이라크 출신 난민들까지 다 포함한 숫자가 2,300만 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4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난민이 됐으니까 그만큼 이제 시리아 주민들이 오랫동안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 40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그동안 단일 분쟁으로 인한 난민으로는 이제 최다 규모라고 합니다. 유엔은 특히 올해 말까지 내전이 계속될 경우에 시리아 난민 규모는 4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최근에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시리아 내전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시리아 난민 수도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이제 난민 수 300만 명을 기록한 지 불과 10달 만에 4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지난달에만 터키로 탈출한 시리아인이 2만 4천 명에 달한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의 절반 정도는 이제 인접국인 터키로 갔고요.
네.
나머지는 요르단과 레바논, 이라크, 이집트 등에 지금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난민들이 처해진 상황, 그 생활 형편도 참 대단히 어렵다죠?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난민 캠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좀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난민들이 훨씬 많죠. 유엔 난민기구는 이제 크게 이제 우려를 그 난민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이번 보고서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국외로 탈출한 난민들의 상황도 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악해지고 있고 더 많은 숫자가 빈곤과 절망적인 상태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에 따르면요, 요르단의 경우 이제 예를 들었을 때
네.
난민 캠프에 들어가지 못한 난민의 86%, 거의 이제 10명 중에 9명은 유엔이 정한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데 매우 이제 최극빈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네.
유엔은 이런 시리아 내전 사태가 몇 년째 계속되면서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확보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시리아 외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 난민의 수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유엔 난민기구가 지난달에 이제 전 세계 난민 규모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나온 통계인데요.
네.
5,950만 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10년 전인 2004년에 전 세계 난민 수가 3,750만 명이었는데요. 작년에는 5,950만 명이니까 10년 만에 2천만 명 넘게 난민이 증가한 것입니다. 유엔은 전 세계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 지원을 위해서 55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이 중에 4분의 1 정도만 확보했고 국제사회의 이런 지원 부족으로 난민을 유치한 나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유엔은 특히 이제 난민들 중에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의료 같은 장기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낮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4도, 낮 최고는 24도에서 33도로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점차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33도. 신의주도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많은 구름이, 오후에는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22, 최고 30도. 강계 오전에 맑고 오후에 많은 구름, 최저 19도, 최고 32도. 해주와 개성 구름 많고 해주 최저 24, 최고 29, 개성 최저 22, 최고 31도입니다. 함흥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8도입니다. 장지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5도. 해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32도입니다. 선봉은 맑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4도입니다. 원산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는 짙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6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구름이 조금 끼겠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입니다. 모레 토요일 날씨 알아봅니다.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24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 핵협상 대표들은 협상 재연장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막바지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합의가 임박했다면서도 합의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면서 이란이 요구하는 유엔 무기 금수 조치 해제에 찬성한다며 이로 인해 테러에 대응하는 이란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방 관리들은 그러나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해제에 반대한다며 이는 핵협상 내용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이란 핵합의의 기본 윤곽은 이란의 핵활동을 제한하는 대가로 서방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한편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 장관은 오늘 당사국 간 개별 협상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마지막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 청장도 오늘이 협상의 마지막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정부가 내일까지 유럽연합에 제출할 자체 경제 개혁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어제 유럽에 3년 만기 추가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세금과 연금 개혁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제채권단은 오는 12일 열리는 유럽연합 28개국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의 추가 구제금융 요청안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의 구제금융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그리스는 19개 유로화 사용국 모임인 유로존에서 탈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리스는 이미 지난 5년간 3천억 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으며 지난달 국제통화기금에 18억 달러를 상환하지 못해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다섯 나라로 구성된 브릭스 정상회의가 오늘 러시아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그리고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브릭스는 이달에 천억 달러의 공동통화기금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주축이 된 국제통화기금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브릭스 신개발은행은 내년에 5개 회원국들 내에서 이뤄지는 사회 간접시설에 재정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브릭스 5개국 실무대표들은 앞서 지난 7일 예비회담을 통해 이 같은 계획과 기금 마련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통화기금 피파가 미국의 척 블레이저 전 집행위원을 영구 제명했습니다. 블레이저 전 위원은 미국 사법당국에 자신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피파 비리 사건과 관련해 미 검찰에 협조해왔습니다. 피파 윤리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블레이저 전 위원은 피파에서 여러 비리를 저질렀다며 영구 제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활동해온 블레이저 전 위원은 지난 2013년 11월 뉴욕에서 진행된 비공개 재판에서 10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지난 5월 공개한 재판 기록에 따르면 블레이저 전 위원은 동료 위원들과 함께 지난 1998년 프랑스 월드컵과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은 물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1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중국에서 탈출한 위그르족 난민 100여 명을 중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중국 신장자치구에 집단 거주하며 튀르크어를 사용하는 위그르족은 중국에서 공식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며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위그르인들의 대거 탈출 행렬이 이어졌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불법 이민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태국 정부 대변인은 오늘 위구르 난민들이 지난 1년간 구금 상태에서 신문을 받았다며 그 결과 중국인으로 판명된 사람들을 중국으로 되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선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사와브 센터로 명명된 이 기구는 아부다비에 본부를 두고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한 ISIL의 그릇된 사상 전파에 맞서 중동 전역에 온건하고 관대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와브 센터는 트위터와 유튜브에 발표한 글과 영상에서 ISIL이 이슬람교를 왜곡하고 증오심과 공포감, 편협성을 확산시킨다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